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승부를 다투는 자는 승부의 상대보다 경쟁에 있어서 앞서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하고 집중해야 되고 기어코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하나의 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부는 누구를 이긴다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승부의 그 목적, 즉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어느 목표, 결승선을 향하여 집중하여 자신의 인생을 절제해야만 된다. 그런 내용을 위해서 24절에 있는 운동장에서 여기는 아마 달리기겠죠. 달리기 하는 자들이 육상에서 출액 경기에서 오직 한 사람만 승리한다는 걸 모르느냐라는 그래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인생에서나 신자로서 사는 신앙 인생에 있어나 둘이 공통되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승부의 과정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널브러져 있고 집중하지 않고 목표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 5장 18절이 나오기 위해 앞에 있었던 얘기는 전부 이거거든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라, 어리석지 말아라, 지혜로우라. 전부 그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무엇 속에서 요구되고 있냐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같이 된 것은 내 자유를 절제하여 유보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한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복음의 성격과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너 좋은 거 다 하고 이 길을 갈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보통 이해됐던 제 선조들의 훈련, 교육 속에서는 유난히 도덕적인 것으로 많이 이해됐습니다. 술 먹는 것도 오죽하면 먹겠느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술 먹으면 다 길바닥에 들어 눕고 토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기 싫고 돈 들여서 왜 먹고 그 지랄이냐 결론되는 것으로 비유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때는 집중할 수 없다. 그건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이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러지 마라. 집중해라. 아지요 전부.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인생과 운명의 집중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부,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단코 우리 자신을 방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방임하는 순간,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죄와 세상의 이 사조에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그걸 거슬러야 되고 거슬러 올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그 일에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 희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복음이란 자기 자유를 양보하고 복음의 핵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유용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단코 해결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세상에 던진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이 내 인생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과 이웃에게 던져진 좀 더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보내진 자로서 묶여 있다는 걸 기억하고 네가 너 하나를 책임지고 너 하나를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훨씬 큰일 하나님이 너를 보내 너와 만나게 한 너와 함께 살게 한 시대와 세상을 하나님이 너를 보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묶으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너 좋은 것만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바울이 알고 있었던 당시 로마 문명권에서는 아마 달리기라든가 또 우리 잘 아는 레슬링이라든가 개인전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창도 있고 원반 던지기도 있고 다 개인적인 경기인데 오늘날 역사가 한 2000년 이렇게 지나오니까 그런 승부의 세계도 보다 복잡한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경기보다는 팀으로 되어 있는 경기에 더 우리가 그 재미를 또 그 내용을 더 많이 즐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재미있는 게임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마 야구일 것입니다. 야구는 한 20명쯤씩 하죠. 목사님 9명입니다. 9명 갖고 하지 않고 20명쯤 합니다. 한 팀에 20명쯤이죠. 후보도 있고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응원단까지 합해서 2만 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는 열성 팬들이 있습니다. 투수 바꿔. 그거 말 안 듣는 사람은 김성근 감독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감독의 전문성, 책임과 그 관중이 가지는 책임하고 실력은 다른 겁니다. 결과에 좌우되죠. 그러나 그 결과가 좌우된 그 결정, 바꿀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대타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희생번트를 할 것이냐 그냥 본인이 치게 놔둘 것이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죽어나죠. 작전대로 제일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는 일본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다 감독의 사인대로, 그러니까 타석에서 방망이를 후두를 것이냐 말 것이냐, 투수가 이번에 직구를 던질 것이냐 변화구를 던질 것이냐까지 감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감독의 야구가 있고, 미국은 선수에게 보통 맡겨놓는 야구고, 감독하고 코치는 껌 씹으면서 이제 잡담이나 하고 있으면 알아서 하고, 감독이 너무 간섭하면 싫어하고, 우리는 미제도 됐다 일제도 됐다 하는 훨씬 융통성과 다양성이 많은 야구를 합니다. 팀을 이루면 한 개인의 개인이 가지는 경기와는 그 승부의 양상이 또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야구에는 희생타라는 것이 있죠. 희생번트도 있고 스퀴즈도 있고 외야에 높이 띄워서 삼루수를 불러들이는 그런 득점을 위한 타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내야죠. 팀을 위하여.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가지는 자유를 유보하고 혹은 절제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한다,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순종하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요구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하나님이 보낸 선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우리의 팀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진 그 시대와 그 사회 모두가 팀입니다. 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 영성 혹은 믿음의 깊은 경지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높은 경지와 수준으로 가는, 그래서 말하자면 기도원을 가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명상하고 어떤 구체적인 목록들을 만들어서 뭐 말을 조심하고 눈빛을 가다듬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홀로 위대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3연타석 홈런을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팀을 위하여 희생펀트를 댈 수 있어야 되는. 야구팀에서는 중간중간에 그 시즌 중에도 선수들을 이렇게 맞바꾸는 거래를 합니다. 이쪽엔 1루수가 넘쳐서 후보로 있는 사람을 어디 주고, 우리 편에 모자라는 무슨 유격수나 또는 외야수하고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면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상대방의 전력을 높여 전체 야구 시장이 재미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야구 감독들도 그쯤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어떤 가치가 홀로 차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이웃들 앞에, 자기가 속한 시대, 사회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가 주고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상승효과와 관계성이라는 그물망으로 훨씬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더더욱 그렇죠.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이런 안목을 보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성경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작가가 아니면 여러분이 전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체 속에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뉴스 본 것만큼만 얘기하고 가만히 계십시오.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자기 역할을 하십시오. 자기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게 나 속 시원하게와는 다르다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팀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팀이 패배했을 때 그 팀이 말하자면 비난을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 메이저리그에 보면 메이저리그에만 있는 독특한 그 문화가 있는데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 선수와 싸움이 붙으면 다 나와야 됩니다. 다. 싸우고 싶고 말고를 떠나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 소속 자기 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나와서 정말 때리면 안 됩니다. 그게 허공에다 때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진짜 때리는 놈 무식한 놈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와, 잘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장면인가. 뭘 하는가. 나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에 내가 있어. 그 책임 나누는 거야. 이걸 하죠. 우리는 잘못되면 나는 아니었어. 나는 아니었어죠. 나는 아니었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욕먹는 자리에 가거든 같이 한국 사람으로서 욕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80년대 외국에 나가면 이제 그 못난 짓 하면 일부러 몇 마디 하는 일본말 짓거려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입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본말 몇 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뭐 굳이 입에 담을 필요 없는 일본말. 그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고 21세기를 살며 남포교회 교인입니다.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자고 우기는 것은 여러분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또는 누구의 부모로서도 그리고 교인으로서도 못난 짓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울 수 있습니다. 시청 앞에 가서 울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아주 재미있게 12절로 넘어가면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 아는 것 같이 굴지 마십시오.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네가 하는 말 내 다 알아. 이 표정 짓는 건 죄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같이 들으십시오. 그의 처지를 예의를 갖고 인정하십시오.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면 민망한 낯으로 돌아오십시오. 꿀리지 않고 약점을 보이지 않고 관세받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모두를 긴장되게 하며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노의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응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갔더니 다르더라. 다른 거에서 다를 거 없습니다.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야 됩니다. 기꺼이. 어디까지가 교인이냐? 성찬식에 참여하면 교인입니다. 기도하고 아멘하면 다 교인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는 자와는 즐거워하는 자와는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너 이렇게 뭐 하나 잘 됐다고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는 자에게 왜 우냐고, 믿음을 가져야지 뭐 하냐고, 그렇게 여러분 좋게 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요? 현실입니다. 여기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항복할 수 없는 일로 우는 자,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일에 웃는 자 속에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꺼내서 너 왜 나와 다른 데서 웃어? 왜 다른 걸로 화를 내?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 시대, 나의 인생,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하여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속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축구 시합에서 축구에 그 재미있는 것은 원래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천재지변이라는 건 하늘이 두쪽 났거나 지진이 났을 경우에만 연기되고 그 외에는 제자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하고 눈 오는 날도 합니다. 비 오는 날 120분 연장전하고 지고 나오는 선수들 얼굴을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패배를 하고 나오는 얼굴. 그래서 제일 한심한 표정은 싱글벙글 하는 걸 겁니다. 빨리 게임이 끝나서 좋다. 얼른 들어가서 샤워하고 쉬어야지. 이런 얼굴로 나오면 그냥 그날로 모가집니다. 패배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나와야 됩니다. 빨리 뛰어나올 수도 없죠. 운동장에서 락커룸까지가 마치 말리나 된 것 같이 무거운 걸음걸이로 걸어 나오는 것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매일 터집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슴의 무게로 깊이로 담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 갖고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일어난 일을 하루 다 내뱉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내뱉은 것까지 감싸 안아 나에게서 그것이 담겨져 끌어안아줘. 그나마 숨쉴 마지막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는 것, 그게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같은 직장, 같은 경우, 늘 만나는 이웃들 앞에서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해와 해석과 반응이 다른 겁니다.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이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철저히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이 발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골라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 형편에 예수님이 자신을 넣어주신 거죠. 세상에서 특별한 열두를 골라낸 게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그 수준, 그 조건에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맡겨서 그들과 함께 가는 거죠. 그들의 실력만큼 가는 인생이 당신의 인생을 같이 묶어놓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태껏 어떻게 동행했죠? 그들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가 자기를 맡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갔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너 못 온다.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거기에 당신을 묶으신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뭐가 일어났나요? 제자들의 무지, 배반, 부인, 비겁함. 예수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에 아무 영향도 미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는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승리를 당신이 자신을 내어준 그래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의 것으로 팀의 승리로 만드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자유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자리가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지위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밤낮 고통 이외에 아무것도 나와 나의 인생을 판단할 잣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장 많이 도전을 받고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대목이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 인생은 고달픈가? 고달픈 자에게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성탄절을 즐기면서 그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서 재현하는 일에 아무도 영광을, 믿음을, 위대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됐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반복해서 내리시는 결론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나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위대한 길이죠.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명예와 자랑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고통과 슬픔을 누려야 된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그의 부르심을 받아 가지게 된 믿음이 어떤 위대한 것인지 아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셔서 여러분 인생이 더 놀랍고 더 크고 여러분이 있어서 한국이 이 나라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묶여 있거나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밤낮 쩔쩔 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세상이 가지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 용서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만이 소망입니다. 우리만이 기적입니다. 우리만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러니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사는 복을 깨우쳐 기꺼이 자랑스럽게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아우성치는 모든 것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